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주간 홍키 9월 셋째 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글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그 팟빵 페이지에 그 PDF 파일 하나를 올려두었는데요. 부끄럽지만 제가 쓴 소설입니다. 정희연 작가의 팟캐스트 낭만서점에서 짧은 이야기 공모전을 한 적이 있었죠. 서점에 갔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원고지 30매 분량의 여편 소설을 한 편씩 써내는 그런 공모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벼운 기분으로 그냥 쓱쓱 써내려간 어떤 습작 같은 작품입니다. 작품이라 하기도 좀 그렇고요. 물론 탈락했고요.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망이고 단점도 뚜렷하고 뭘 고쳐야 할지도 이제는 조금 알겠습니다만 그냥 귀찮아서 내버려둔 녀석 중에 한 명입니다. 중학교 소년이 주인공인데요. 혹시나 시간 될 때 읽어보시면 제가 왜 이 파일을 올려두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할 이 작가분을 그 당시에 만났다면 이란 상상으로 쓴 작품이기 때문이죠. 물론 모티브만 따왔을 뿐 실제 작가분이 제 소설 속의 작가분처럼 삐딱하지는 않을 겁니다. 밝혀두자면 저는 어쩌면 이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이름으로 출간된 책은 일단 장편소설은 전부 가지고 있고 단편소설집, 수필집, 여행기도 거의 80%는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올 때마다 샀으니까요. 이분의 어떤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출판사별, 번역별로 이렇게 헌책방을 뒤져가면서 수집을 했을 정도로 참 대단한 광팬인데요. 이분에게서 본격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 제가 군대에서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본인도 수차례 밝힌 바이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제가 어떤 작품의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피츠제럴드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사실 이분의 책에서 느낀 어떤 종류의 감동보다 더 큰 울림을 선사해준 작품이 위대한 개츠비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분의 어떤 작품을 봐도 이전만큼의 감흥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지난해 출간된 색채를 잃은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를 보았을 때도 아 역시 만만한 작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로지 이 작가에게 파묻혀 있었을 때 그 당시의 감상보다는 못했죠. 비로소 제가 하루키의 작품들을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사설이 좀 길었고요. 어쨌든 일본에서는 출간 일주일 만에 예약 판매로만 30만 권이 팔렸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출간된 지 이제 3주 차군요. 여전히 베스트셀러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죠. 아직 하루키 파워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신작 단편 소설집 여자 없는 남자들입니다. 자 일단 보자마자 하루키 소설이란 느낌이 팍 들었던 그 다자키 스크루와는 다르게 이번 단편 소설집 여자 없는 남자들의 표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대충 얼핏 봐서는 꼭 뭐 일본 추리소설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일본 원서 표지는 생판 다르군요. 그 수록작 중에 하나인 기노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 기노가 운영하는 바의 풍경을 표지로 했어요. 흰 배경에 고양이가 있고 버드나무가 있고 바의 간판이 이렇게 달려있고 뭐 버드나무도 고양이도 둘 다 하루키가 좋아하는 이미지 중 하나죠. 물론 국내판 표지 역시 전혀 생뚱맞지는 않고요. 이 동그란 얼음이 반쯤 물에 잠겨서 마치 달 같은 느낌을 주는 이미지입니다. 같은 수록작인 예스터데이란 작품에 등장하는 이 에리카란 인물의 꿈에 등장하는 보름달인데요. 같은 소설에 등장하는 각기 다른 수록작의 이미지를 한일 양국에서 표지로 썼다는 것도 흥미롭네요. 이 표지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꺼낸 이유는 그 일본판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내용이 담겨있을지라도 이 두 가지 책을 읽는 기분은 참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서 표지 이미지는 가볍고 뭔가 소품집 같은 느낌을 주죠. 그 안에 어떤 시리어스한 이야기와 무거운 주제의식이 담겨있을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라며 쿨하게 읽힐 것 같기도 합니다. 다자키 스크루가 저에게는 그런 책 중 하나였고요. 반면 문학동네에서 번역한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여자 없는 남자들의 표지 무겁습니다. 때문에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조금 묵직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실려있는 작품들의 면모 중에서 어떤 텁텁한 뒤끝을 남기는 단편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이 이야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진 마 같은 어떤 진중함이 느껴지고요. 이렇게 180도 다른 이번 한일 양국의 책 표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도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 문학동네 입장에서는 이 마케팅을 할 때 이런 보도자료를 많이 냈죠. 하루키 이번 소설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고 물론 실제로 이 책이 출간된 후에 기존 하루키의 주독자층인 20대 여성이 아니라 남성 독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도 있고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원서의 표지가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타겟팅을 조금 다르게 잡아본 것이죠. 그래서 다소 어두운 느낌을 주는 표지가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단순히 그런 표지 일러스트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좀 화가 나네요. 물론 그런 건 아니었겠죠. 뭐 어찌됐거나 이 책을 옮긴 양윤옥 선생의 번역을 100%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뭐 내용은 어쨌든 동일하니까요. 차근차근하게 수록작들 면모를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책장을 넘기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작품은 드라이브 마이카입니다. 중견 배우인 가쿠우가 부인을 암으로 잃고 차를 수리한 후에 새로운 여자 운전기사를 맞아들이죠. 이분은 굉장히 운전 솜씨가 좋은 여성인데요. 이 운전기사에게 이 가쿠우는 부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동료 배우인 다카스키와의 일화를 털어놓게 됩니다. 는 것이 이야기의 큰 줄거리인데 이 도입부에 등장하는 여성의 운전 실력에 대한 이 가쿠우의 사설이 오랜만에 하루키 소설을 접하는 저에게는 참 그리운 느낌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운전 습관은 지나치게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여성 그리고 지나치게 신중한 여성 그 중간은 없다로 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어서 맞물리는 사건이 이런 가쿠우의 생각을 깨는 대단히 운전에 능숙한 여성 운전기사와의 만남이어서 저는 당연히 이 하루키의 소설이 의뢰 그렇듯이 이 무뚝뚝하고 그다지 미인은 아닌 이 여성과의 이런저런 사건이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나는 으로 시작하는 그 하루키의 뭔가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죠. 특이할 만한 상황은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연기자란 사실인데 제 기억으로 하루키 작품에서 연기자가 등장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배우의 삶에 하루키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하루키의 단편 소설답게 외적인 커다란 사건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주인공 내면의 뭔가가 조금 조정되는 수준으로 작품이 끝나죠. 주인공 가쿠우는 자신보다 잘난 점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남성과 이 바람을 피워야 했던 죽은 아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아내의 내연남과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그 정답은 찾을 수 없었죠.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주제는 하루키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조금씩 다루는 테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별로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감흥은 받지 못했던 작품이었고요. 한 가지 재밌는 이 작품에 얽힌 재밌는 사연은 이 작품이 한 문예지에 일본에 게재되었을 때 이 후카이도의 한 마을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여성 운전자가 이 창밖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을 보고 이 주인공이 나카톤 배초에선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는 것인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나카톤 배초의 시의원과 주민들이 여기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가미주니 타키초란 가상의 지명으로 이 부분이 대체되었는데요.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바꾼 이름이라는 느낌도 들죠. 한국판에는 서문이 없지만 원문 서문에는 이 소설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테크니컬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아마 하루키의 문학 인생에서 가장 짜증스러운 한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보고요. 두 번째 작품, Yesterday는 이 하루키의 소설에서 이따금씩 등장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죠. 주인공은 지극히 하루키스러운, 적당히 쿨하고 개인주의적 인물이고요. 이 주인공의 친구인 기타루는 비틀즈의 Yesterday의 일본어 가사를 붙여 부르고 도쿄에서 태어났지만 완벽한 간사의 사투리를 구사하는 삼수생이지만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역시 하루키 소설에서 한 번씩 등장하고 나는 괴짜입니다. 이 친구에게는 소꿉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애인이 있는데요. 어느 날 기타루가 주인공에게 이 애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줄거리를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편소설이라서 조금만 이야기해도 적지 않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흥미로운 부분은 이 기타루란 인물과 여자친구의 관계가 바로 하루키의 출세작인 이 노르웨이 숲 상실의 시대 전반부에 등장하는 이 기즈키와 나오코의 관계와 대단히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거죠. 어떤 그 커플의 밝은 버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이 단편집에 실린 작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이었는데요. 하루키의 단편 소설은 이 손이 닿는 대로 느긋하게 쓴 작품이라서 뭐 역시 독자 역시 느긋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때때로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은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담겨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한 가지 이 작품에서 나는 좀 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하는 버릇이 있다라는 주인공의 서술이 있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 본인이 자신의 과거 작품을 다시 읽어보고 나서 느낀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 반성적인 부분이 좀 재밌고요. 제가 이 단편선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하는 작품은 세 번째 수록작인 독립기관입니다. 제목이 독립기관입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적인 굴곡이나 고뇌가 너무도 부족한 탓에 그 목만큼 놀랍도록 기교적인 인생을 걷게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루키의 소설을 통틀어서 이런 담론으로 시작하는 작품은 참 드문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 작품이라서 줄거리를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생에서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한 50대 성형외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인물 역시 하루키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철두철미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 성공가도를 달려온 인물인데요. 굳이 앞서 예스터데이와 마찬가지로 하루키의 전작들의 어떤 인물들에 비교하자면 주로 하루키의 작품에서 유능하지만 그다지 존경받지 못하는 인간성을 가진 인물들, 이를테면 노르웨이 숲에 나오는 그 상급생 앞에서 이 벌레를 통째로 삼킨 그 선배라든가 태엽 감는 새의 처남이라든가 하는 마음이 성장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여자들에게 상처만 주고 다니는 그런 인물들. 물론 그들과 성향은 조금 다르지만 여하튼 그런 인물이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이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란 상상에 도달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루키 작품치고 썩 새로운 작품은 아니지만 구성과 전개가 여기 실린 작품들 가운데서는 가장 타이트해서 제 맘에는 아주 쏙 들었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세에라 아자드란 작품입니다. 제가 하루키의 단편 소설에서 조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은 그저 하나의 시간대로 충분한 이야기를 굳이 회상과 대화를 통해서 액자식 구성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작품의 출판사 이 문학동네 홍보 자료에 따르면 하루키의 작품에서 이례적으로 40대 50대 중년 남성이 주인공인 작품을 모았다. 어느덧 환갑을 넘어 하루키의 성숙해진 문학 세계를 엿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40대 50대 중년 남성이 겪은 이야기는 이 소설집에서 한 두세 작품에 불과합니다. 하루키가 이런 액자식 구성을 취하는 이유는 물론 분명히 있죠. 그 두 개의 시간대에서 벌어진 사건이 물론 주제적으로 공명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작품별로 그 어떤 공명이 미미해서 조금 억지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고요. 이 작품이 특히 그렇습니다. 주인공 하바라에게 4살 연상이고 전업주부인 그 세에라 자드는 물론 본명은 아니겠죠. 이 여자는 관계를 맺을 때마다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큰 이야기는 이 세에라자드란 여자가 고교 시절에 빈집 털이를 즐겨했다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그 어떤 그녀의 첫사랑 이야기인데요. 하루키 단편 중에서 헛간을 불태우고 다니는 그런 남성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 있죠. 이와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세에라자드는 그 시기를 빈집털이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좋아하는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고 자신의 물건을 그 자리에 두고 온다는 굉장히 문제적인 행동을 했던 그녀의 고교 시절 이야기가 꽤나 흥미롭게 읽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정작 액자 바깥속 인물인 이 하바라는 도무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는,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다지 성의를 들이지 않은 액자 속 이야기에만 지나치게 공을 들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작품인 기노의 경우에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은 아니지만 하루키가 이 단편 소설들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바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작품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그 출판사의 그 홍보 문구가 조금은 들어맞는 작품이기도 하죠. 스포츠 용품 판매회사에서 17년을 일한 주인공 기노는 어느 날 자신의 부인과 직장 동료의 불륜을 목격하게 되고 이모의 가게를 이어받아서 자그마한 바를 운영하게 되죠. 낯설고 기묘한 남자가 등장하고 고양이가 등장하고 벼랑간 뱀들이 출연하죠. 일본 원서의 표지를 장식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하루키의 진가가 드러나는 기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내의 외도에도 단 한마디 원망 없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만 한, 결국 알맹이 없이 텅 빈 마음을 안게 된 남자가 어떻게 그 마음을 회복해 가는가를 이 하루키식 기담으로 채워나가죠. 이런 방법을 통한 어떤 인간성의 회복은 이 하루키의 장편에서 아주아주 아주 흔하게 쓰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루키를 처음 읽으시는 분은 이 밑도 끝도 없는 사건의 해결 방식에,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해결 방식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리라고 봅니다. 뭐야 대체? 대체 뱀이 무슨 의미야? 대체 이 이상한 남자는 대체 뭐였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노란 작품 바로 다음에 사랑하는 잠자라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오마주라기보다는 마치 하루키가 속편을 쓴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 가운데 생뚱맞게 실려 있습니다. 원서 여자 없는 남자들은 실려 있지 않고요. 하루키가 다른 나라에 출판되는 이 소설집에 실리길 원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본래 일본에서 하루키가 직접 번역한 영미문학 단편선에 그 본인의 오리지널 단편을 실어놓은 그 작품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소개될 일이 없으니까 직접 요청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본인은 이 작품이 다른 작품과 어울린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아 이거 되게 잘 썼는데 아깝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이 작품이 등장한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차라리 맨 뒤에 보너스처럼 실어놓던가요. 이 작품의 표제작인 여자 없는 남자들 바로 코앞에 실려있어서 전체적으로 단편집의 통일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서 벌레가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그레고르 잠자가 다시 모든 기억을 잃고 인간이 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해석이에요 이건. 어떤 하루키의 카프카에 대한 팬심으로 쓴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작품, 이 책의 표제작인 여자 없는 남자들은 길이가 일단 가장 짧습니다. 앞서 이어진 여섯 작품들 모두가 사랑하는 여성을 상실한 남성들의 이야기죠. 그 여성에게 남성은 배우자, 연인이었을 때도 있고 혹은 두 번째 남자, 불륜의 상대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어떤 부분을 잠깐 발췌해서 인용해드리면, 한 여자를 깊이 사랑하고 이후 그녀가 사라지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여자 없는 남자들이 되는 것이다. 한없이 차가운 복수형으로. 라면서 하루키는 이 소설집에 실린 작품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너무 기능적으로 이 소설집에 마지막에 실리기 위해서 쓰인 작품이다. 독자적인 단편 소설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관념적이다라는 불만이 생기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 마지막 작품인 여자 없는 남자들을 통해서 이 책은 일종의 연작 소설과도 같은 통일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주목하고 싶은 건 이 차가운 복수형이란 표현이에요. 그동안 무라카미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작가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그 자신도 어떤 집단 모임을 좀처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의 소설에서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그 개개인의 객체가 고독함을 이기지 못하고 혹은 고독해지는 것을 포기하고 집단과 사회에서 어울리기 시작하는 혹은 동질감까지 챙기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주인공들은 기껏해야 좋은 사람들이지만 기껏해야 애인을 챙기거나 잘해봐야 고양이나 혹은 뭐 화분 정도를 챙기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어느덧 하루키의 소설들에서 친절한 주변인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동안 뭐 부모고 형제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던 하루키가 조금 덜 까칠해지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하루키 소설의 어떤 그 문학적인 변화는 분명히 조금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소설집이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지금 10월 9일로 잠정적으로 정리되는 모양새인데 영국의 한 도박 사이트에서는 올해야말로 하루키가 수상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기라고 점쳤죠. 근데 작년에도 사실 그랬었는데 이 앨리스 몰로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캐나다의 여류 단편 소설 작가가 수상을 했었죠. 개인적으로 이 노벨문학상 심사위원회가 하루키에게 평생 상을 안 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좀 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작품이 아니라 작가에게 준 상이긴 하지만 마치 아카데미가 이 알파치노란 배우가 여인의 향기란 영화를 찍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노벨문학상으로 치자면 이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란 책을 써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이 상을 안기는 걸 보면 어쩌면 누구보다 하루키가 좋은 작품을 써주길 기대하는 것이 지금 노벨문학상 주최 측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하루키의 신작 여자 없는 남자들 단편을 써내려 가는데 그다지 거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본인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 있게 써내려가는 이 하루키의 스타일답게 모든 수록 작품이 다 골고루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두세 작품 정도는 충분히 그의 작품 세계에서 조금 진화한 모습, 변화한 모습 혹은 그의 진가를 다시 한 번 더 발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까칠하게 모든 작품을 다 좀 재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루키의 소설이 기본적으로 주는 재미들은 다 골고루 갖추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문장들 그런 그의 첫인상은 씩씩한 레브라도 레트리버에게 짓밟힌 모래성처럼 맥없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작가는 적어도 아직은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키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확정되든 어떻든 간에 한때는 하루키의 팬으로서 이 하루키의 다른 작품도 좀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주간 홍키 9월 셋째 주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글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감사합니다.